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대가보리 10개 도시 중에 한 도시인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려서 그토록 고생을 하는 마을과 집에는 갈 생각도 못하고 산속에서 동굴에서 무덤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찢으면서 학대하면서 지내던 이 불쌍한 광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러나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되자 자기 마을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까봐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고 오셨던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시더라가 지난 앞부분까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원래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돌아오자마자 생긴 이제 에피소드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데 이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또 성령님의 가르침, 교훈을 마음에 새길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다 죽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 가셔서 안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안수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 여정이 오늘 전체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죠. 그때에 25절 말씀에 보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을 손에 대니 27절의 말씀입니다. 혈루증은 불치병이고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러한 병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혈루병자가 만졌던 그릇도 사용하였던 옷도 사용하였던 침대도 하여튼간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씻고 일주일간 그렇게 남과의 접촉을 금해야 할 정도로 접촉 불가 대상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금 발전하지 않은 옛날엔 더군다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가서 옷을 만진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손목을 잘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 돌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절실한 절박한 심정으로 무리를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과에 손을 대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되는 순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몸이 깨달은 겁니다. 나았습니다. 판정해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느끼게 된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왔겠습니까?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곧 이어서 제자들이 대답한 맥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예수님은 반말하시고 제자들은 존댓말하지만 그건 우리 문화가 반영된 번역인 것이고 원래 헬라어 아람어에는 반말, 존댓말 구조가 없다 하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정설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인 코이네 헬라어는 이게 아주 고고한 학자들 상류층이 쓰는 품위 있는 언어가 아니고 시장터에서 그냥 이리저리 쓰이는 아주 평범한 수준의 일상적인 어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오래전에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틴데일, 이분의 성경 굉장히 유명하고 틴데일 주석 시리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일반 백성들이 영어로 옮기면서 그 단어의 수준을 아주 평민들이 그냥 시장도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용하는 그런 단어 수준으로 번역을 했죠. 사실은 요 번역이 원문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1611년판 영국의 왕 제임스 번역본은 이제 이 틴데일의 번역본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 어투 다 쓰는 용어들을 일반 평민들이, 백성들이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왕실의 용어 혹은 고고한 좀 상위 계층이 쓰는 용어로 바꿀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 킹 제임스 왕의 명령하에 이 번역된 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영어 약자로는 KJV, KJB 이렇게 하기도 하고 흠정역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 흠정역? 이 무슨 뜻일까요? 이 헌법 체계를 보게 되면 여기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법률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이건 이제 상식선에서 쓰는 용어를 인용을 하면 헌법 가운데에 이제 군주제에서 전제군주제에서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또 그 다음 시대가 변하면서 헌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흠정헌법, 또 한 가지는 민정헌법. 그러니까 민정헌법 하니까 상대적인 용어로 흠정헌법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이행하는 경우 이 헌법을 만드는데 전제군주의 단독 의사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는 법을 흠정헌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틀리면 나중에 수정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재헌의회가 제정한 헌법, 이것을 민정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흠정헌법. 이 용어처럼 이제 민간인이나 어떤 교파나 교단에서 한 학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도한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번역이 되었다 해서 흠정번역,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흠정역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존해 오신 번역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에서 이단으로 반기독교적인 주장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말씀보존학회가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여러 번역 중에 하나일 뿐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킹제임스 버전이 사용하고 있는 사본 자체보다 훨씬 더 오래전 예수님 시대 그 이전으로 이제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번역들이 더 좋은 번역들이 상당히 많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보존학회는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그 성경만을 진짜 번역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번역이고 사탄의 번역이다 이 정도까지 주장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킹제임스 버전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미국, 영국 영문학의 가장 중요한 보고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킹제임스 버전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선교사님들아 그 영향이 이 킹제임스 버전의 그 문화적인 맥락의 영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투, 극존칭 또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 또 뭐 양반 또 이렇게 또 스승과 제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가 보니 원래 원문에는 없는 존칭과 하대 구조가 킹제임스 버전의 그 선교사들의 맥락과 우리말을 번역하는 데 맥락이 같이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반말하시고 나이 많은 노인이 존댓말하고 이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합니다. 권위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못 바꾸는 이 번역에 좀 애환이 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 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요 알아야 할 부분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상식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라고 말씀이 물으시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가 아니고 마치 동지들의 모임처럼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형제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예수님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저는 그거 동의하지 못합니다만 설교자는 저는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이라고 해야 한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영어에는 대문자에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거는 양보할 수 있는데 말씀을 대언할 때는 나는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그렇지만 제가 배우는 것으로는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이 오류를 피할 수 있지 나는 저는 피하기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은 오류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어르신하고 대화하면서도 나는 나는 하는 경우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교육으로 내려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책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이고 그 역할을 할 때가 아닐 때에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 겸손하게 서로 존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 그래서 이 번역의 속으로 들어가서 어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겁니다. 존댓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누가 손댔다고 그걸 물어보세요. 사실 이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 말하려고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혈루증에서 방금 고침받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공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교보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고치심, 자연을 다스리심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 여인과의 대화 역시 마찬가지. 단순하게 고쳐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여인과 물러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니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당연히 두렵겠죠? 금기사항인데 혈류병자가 남을 만졌고 남자의 옷을 만졌고 더군다나 만지자마자 싹 나은 게 몸에 느껴지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간절하게 만졌는데 진짜 고쳐지니 진짜 신이신가 보다. 얼마나 경외감에 놀랐겠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엎드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벌을 내릴지도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 옷을 만지는 순간 그의 병이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직역을 하면 평안을 향해 샬롬을 향해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라.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의 옷을 만지기 전과 이후의 세계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망 권세, 질병 고통에 묶여 있다가 노임을 받고 샬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전혀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 야이로에게 날라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바쁘신데 괴롭히지 말라고 옆에서 또 말립니다. 이제 모시고 가지 맙시다 이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뒷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 주님께 이미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망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마라. 무서워하는 것, 겁내는 것, 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참 우리말 참 좋은 말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글씨만 보여드립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릴 계획이 그 마음속에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살리실 능력을 이미 갖고 계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 그만둡시다. 이제 필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괜히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데려가봤자 모시고 가봤자 죽었는데 뭘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경우 이제는 끝났다. 내 손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끝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역사적으로 고비고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인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 정복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자세,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새벽 강단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두려워서예요.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뭔가 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아이는 죽었고 난리법석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마태는 손잡은 것만 기록을 하고요. 누가는 소녀야 일어나라 번역한 말만 기록합니다. 왜요? 헬라 사람들한테 하는 거라서. 마가는 베드로의 현장에 있던 베드로의 말을 직접 전해받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님께서 쓰셨던 단어들을 계속 그 안에 심어놓기를 원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더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람어가 마가복음에는 주님 쓰신 게 몇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 달리다 쿰 입니다. 소녀야, 쿵! 일어나라. 그러니 이 소녀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 전도 사역에 도움이 될 텐데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불치병자를 살리는 것도 소문내야 할 일인데 중요한 때 주님께서는 가급적 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헬라 지역에서는 이적을 베푸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도 입 다물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 하니 대가 멀리 10개 도시에 가서 전도자가 되었다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많은 학자들이 이 배경과 맥락들을 연구를 하고 또 영성가들이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느 생각이 더 옳은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이 가운데에는 두세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한 가지로 좀 좁혀서 보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매우 강렬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금 옛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매우 강하게 있었다. 예수님 시대의 정치, 사회에 관한 책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읽다가 보면 쭉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대략 정리를 하면 이 헤롯 당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 뭐 신문 이런 용어로 하면 극우파입니다. 헤롯 당. 사두개파도 극우파예요. 바리새파는 중도 우파에 속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온건 좌파에 속합니다. 에센의 파는 요한의 제자들보다 온건 좌파인데 조금 더 강하게 나가고 급진 좌파가 있습니다. 열심당. 그 가운데에서는 또 이제 이스카리옷에서 시카리로 번역되고 있는 더극좌파, 거의 테러리스트까지 그 안에 등장하죠.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자면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회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좋은 사람들이 있고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뒤집어져야 좋은 사람들이 있고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로마 쫓아버리고 새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정파가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드니 관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언 하나하나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정보 수집망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도 그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하자면 역시 극우파에서부터 극좌파까지 총 천연색이었습니다. 열심당원부터 세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장 협력하는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품고 이들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변화시켜서 세계를 복음화할 교회 리더로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워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 견해와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한 세계 구원의 열망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기꺼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정치 이념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는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녀를 부활시켰다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예수님을 앞세워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부추겨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를 극단적으로 저지하는 세력들이 나서게 되고 극단적인 혼란과 내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획에 너무나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제자를 키우시고 교회의 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의 터와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공생의 계획이 있으신데, 너무 일찍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주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린 것을 알리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때가 될 때에, 주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십자가에 달릴 터인데, 지금 이 정치에 휘말리면 주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받기를 교인과 대화할 때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에 목사가 소신을 밝히게 되면 반드시 교인들은 갈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정파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복음이 아닌 정치 얘기로 듣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입을 다물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생각, 나라를 위한 기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정치 얘기로, 사회 얘기로 흘러가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 분란에 처해 있지만 이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는 교회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세상 분열된 세상을 더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중하고 조심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회당장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그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면 내 딸 고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가는 중인데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한다고 언제나 만사 형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세는 당연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자학하는 것도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의 해피엔딩이었던 것입니다. 심겹게 산봉우리를 오르고 버겁게 골짜기를 내려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신앙의 모델로, 신앙의 과목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며 떠는 혈류병 그 여인, 고쳐진 여인에게 두려워 말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어버린 회당장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모시고 갈 이유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도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련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직 부활세상, 부활신앙만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회당장 야이로, 그는 달리다 쿰, 죽은 딸을 부활시키시는 메시아 이적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만 가십시오. 이랬다면 결코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주님은 다른 이적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 강물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신앙이 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성도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소망을 가진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믿음 안에서 죽었다면 복으로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잠시 쉬었다가 영광의 세계로 부활하는 쉼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어떤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고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죽음이 있기에 오히려 인생이 경건하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잘 믿고 잘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를 사단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믿는 가운데 기쁨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사단 마귀의 괴계와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이 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으로 강단을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